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오늘은 125문에서 127문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25문입니다.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해야 하는가?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인륜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을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하는 것은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유리 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말씀에서 부모는 비단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이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라고 지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이 부모라 칭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과 교리가 요구하는 바가 뭐냐? 이것을 대유리 문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바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의 자리는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의 위치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자들에게 권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의무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자들은 모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여서 이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면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윗사람을 부모라고 칭하는 이유다. 5계명에서 부모라고 칭하는 이유다라고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혹은 조직사회에서의 상급자들 그들에 대해서 그러해야 되고 군대의 지휘관, 뭐 사업에서는 기업에서는 그 대표가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교리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자기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겼고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와 버금가리만큼 아니 그 이상의 고통과 눈물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 회심의 자리로 이끄는 것, 해산의 수고라고까지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산의 수고는 사실 하루에 지나지 않지만 영적인 해산을 하기 위해 진통을 하는 것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자녀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오래전에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워서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지도하고 돕는 일 또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부모라 칭함을 입은 자들의 책임과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어 교리가 설명하기를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자기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끌어야 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이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에게 하듯이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다, 윗사람들을 다 부모라고 칭한다라는 거죠. 윗사람들이 사랑과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아랫사람을 보살피고, 아랫사람들은 부모를 대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아랫사람의 모든 의무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수행하라고 교리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원론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슬프게도 작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세대와 장년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어 있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제 부모를 비롯해서 자기들의 조직이나 사회 속에서 윗사람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나 순종의 모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권위와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평등만이, 오직 평등만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인본주의는 수평적인 평등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권위와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상하의 수직적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교란시킬 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진리의 절대 가치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처럼 사람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 뭐가 있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의 부패하고 타락한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진리의 도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임하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조직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탈권위주의 시대에 어떤 성도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권위와 질서를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겠습니까? 윗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과 교리의 지침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도, 목사는 젊은 지체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에서든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면 어느 곳에든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참 괜찮은 사람,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모로 대표되는 모든 윗사람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하듯이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하듯이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공경한다. 부모에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씁쓸한 이야기죠.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사고가 변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따라, 이 계명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도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126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들로서 상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사회나 가정에 존재하는 관계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관계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관계, 그리고 동등한 관계, 이세 가지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또 권위를 행사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관계가 있고, 다른 관계는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 신자는 이세 관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 안에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른 통치에 복종하고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이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와 목사 역시 동등하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과 직위로 인해서 성도는 목사를 통한 모든 진리에 입각한 가르침과 교훈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마땅한 순종의 말과 행동으로 이 권위를 보존해야 된다. 이 권위를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권위가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훼파되고 사회는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이 진리가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시대를 초월한 도덕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교리 문답의 질문들 127문에서 132문을 통해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 그 공경을 대유리 문답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27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인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될 존경은 언행심사간에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영예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에 있어서의 도리,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되느냐. 먼저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두 마땅한 존중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대규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종이 그 주인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그 모든 것으로 마땅한 존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윗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러한 질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억지로 말로 행동으로 존중을 표할 수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은 드러나는 것만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우리가 설복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과 행동이 비롯되고 있는 그 마음까지 보십니다. 그 마음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은 진정한 순종, 복종이라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을 향한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대유리는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사랑과 존경이 변치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들을 향한, 윗사람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고 이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윗사람들을 향해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고 짓밟으려고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이 죄악된 이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감사와 기도가 그 마음을 지켜주고 그 마음이 변하거나 돌아서지 않게 하는 때로 힘든 마음도 풀어주게 만드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 대규리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음으로 또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교정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릇된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는 모습, 존경스러운 모습, 은혜스러운 모습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흠 때문에 그가 가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윗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덕과 은혜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본받게 하시는 것들만 본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물을 보지 말고 본받을 것을 찾아서 그것을 본받음으로써 우리의 유익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윗사람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정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남이 없이 올바르게 명령하고 올바른 길로 조언한다면 이거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올바른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윗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에 반대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이 되는 어떤 명령도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마땅한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윗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와 스승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위에 있는 직급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위에 있는 권위, 위에 있는 그가 가진 지식, 그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나의 허물, 나의 부족,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것을 교정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윗사람들을 사용한다고 대유리문답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해야 합니다. 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내 생각은 다른데요. 불순종하면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고 형통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불순종에 대한 고통스러운 대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윗사람들에게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 윗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나를 교정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 대유리 문답은 다음으로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며 그것들을 변호하고 지지하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윗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낳아주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난 형제들, 형 누나, 오빠 언니, 연장자들, 학교에서는 선생님, 조직에서는 상급자, 군대에서는 지휘관, 국가는 통치자,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 이 모든 윗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계급과 지위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성도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나아가 그들이 행하는 올바른 일에 대해서 변호하고 때로는 지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과 뜻에 합당하다면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함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리의 편에서 변호해주고 그들이 옳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맡은 그 모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응원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도리라고 성경은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윗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에 겹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자들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고독과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언제나 옳은 길, 진리의 길은 그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돕고 변호해주고 지지해줘야 되고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들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다라고 5계명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교리는 확장시켜서 아랫사람들의 의무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교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주므로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부족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핑계를 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점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없고 그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다, 복종할 수 없다, 저항하고 거부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를 외면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여기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보완해 주고 덮어줌으로 그것을 핑계 삼아 그 권위나 그 사람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위와 그 다스림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대교리는 아랫사람들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윗사람이 저지른 부정과 범죄를 폭로하고 이에 항거함으로 윗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흉악을 국가의 사법기관이나 교회의 당회나 그 위 상위 교회 기관에 보고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하고 권징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대유리 문답에서 덮어주라고 한 연약은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질러도 다 덮어주라. 목사가 온갖 나쁜 짓거리 해도 아유 다 은혜로 다 넘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 인간적 연약함에 대해서 그의 어떤 인간적인 실수나 인격적인 허물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의 중대한 범죄를 덮어주란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다스림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지우고 또 지우면서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할 때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통치 아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맛볼 때 윗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은혜도 존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강팍하고 완고한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복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난리가 나고 교회는 교회대로 무질서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그 회사는 또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온통 혼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사라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은혜로 사로잡아 주심으로 이 모든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협력과 순종과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수직 수평 관계, 신자의 수직 수평 관계, 이것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아직은 이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이런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신자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부터 이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